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운명이 바뀐 특별한 역사는 잊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지요. 바울의 경우에도 아마 다르지 않아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경험을 유대 동족을 위해서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서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되어서 자신의 동족들이 같은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을 같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일의 진행으로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립바 왕에게 같은 경험을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물론 22장과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면서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수례하는 것은 그를 섬기고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주님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일깨워주고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을 갔던 것은 자신의 명예도 명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도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내고 부지런히 설치고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타깝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데서 같은 경계를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의 시대에는 바울처럼 경배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해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늘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신나고 좋을 때에도 정말 주님과 더불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힘겹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처럼 직접적인 음성이나 보여주시는 계시가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입니다. 적어도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회고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매 상황과 순간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열심도 내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처럼 생각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좋으면 의기양양하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이죠.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꾸로 져서 들은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실적인 사건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이걸 회고하는 내용을 22장 7절에서 8절에 읽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가는 당시 아마 라틴어이거나 아니면 그리스 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로 사용한 모국어였음을 강조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른 언어였다면 언어가 같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도는 자신의 모국어로 이런 질문 형식의 책망을 해오셨다는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바울과 함께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모든 사람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사울에게만 들렸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도 이런 분명한 사실을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증언했기 때문에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던 과거의 동료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14절 중간에 보는 대로 자신은 배우고 훈련한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섬기는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은 더욱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섬기는 것과 박해하는 것은 어쩌면 정반대인 내용 같은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확신하면서 섬기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용된 박해,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디오코라는 말은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좋은 말이 됩니다. 쫓아가다, 힘쓰다, 열심내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박해하다라는 말로 같이 쓰이고 있어요. 미묘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바른 열심, 이것은 좋은 디오코겠지만은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박해가 되는 디오코가 된다. 그런 의미죠. 물론 단어는 다른 것으로 쓰였지만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바울의 증거를 보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탄식은 선자를 통해서 더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특히 1장 11절 13절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적어도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확신과 자긍심으로 행한 것들을 심지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스테반을 죽이는 모습에서조차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도 못하지만 주님을 향해 열심 내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연결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9장에서 또는 이 22장에서 예루살렘의 경험을 말할 때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 주님을 괴롭히고 반대하는 것은 주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짐승이 쟁기를 끌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에도 뒷걸음질을 한다면 거기에는 모진 채찍질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일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무서운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는 표현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을 혹시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입니다. 분명히 안타까움은 있었지만은 항상 우리는 깨닫게 하신 대로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움을 주셨다면 그 일깨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들은 상황에서 당연히 되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주님,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책망한 그것도 옆에 동료들과는 다른 형편을 당하는 사울은 그 대상을 향해 누구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질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은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오히려 그를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려보았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영혼으로 연결된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반드시 돌아서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되돌아온 답변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였고 이 응답은 주님께서 혹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닌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예수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사자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답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 나는 주님을 잘못 섬긴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대항하고 책망하고 비웃었는데 그것이 나 자신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를 오히려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상반절에 보는 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것이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잘못되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일깨워주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 사울을 주님은 세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굳게 또는 굳건하게 라는 말과 함께 서라 하는 중요한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든가 에베소서 6장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이 같은 표현들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의 발로 서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야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서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믿음 안에서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주님 앞에 자존심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십자가의 주님처럼 벌거 벗김을 당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오히려 출애굽기 3장 5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꾸밈없이 어린아이처럼 홀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있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반의 신발조차도 벗으라.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일깨워주심을 받은 후로 동료나 주위의 반응에 상관없이 즉시로 돌이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 변화를 누가는 기록하기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변의 반응도 들려주고 있는데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귀돌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9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 기록을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6절에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는 바울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나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사람에게 장래에 나타날 일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에 들은 것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전에 들은 것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도를 나의 삶 속에 경험하고라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의 증인으로 역시 사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깨달은 말을 바로 돌이켜 행할 필요가 있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시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군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항상 최고의 우리의 의무이면서 최고의 사역임을 아십시오.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실 복음의 증거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은 율법이 유효한 율법 아래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집의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으셨다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혼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시고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보내실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기까지 했지만 밤에 사실은 광주리를 타고 그들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대로 고백을 한 내용을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 번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험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6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세상적인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또한 이 약속은 유효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 전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면에서 이해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서 맹인은 육신적인 시각장애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천국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을 천국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경계의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마지막 절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신 것처럼 죄의 사람들은 천국에 관한하는 눈이 감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눈이 감겨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하실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울과 같은 일꾼을 보내어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의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첫 번째 복음의 효력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18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보고 생각하는 관념이나 시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두 번째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18절 중반절입니다. 통치의 권세가 바뀌어서 빛의 나라로 빛의 시민으로 바뀜을 일깨워주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교제의 대상과 미래의 영원한 삶의 가치도 변하게 되는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성도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죄로 고통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확실한 사죄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문제에 힘겨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현실의 구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비록 세상에서는 좋은 것들을 다 잃을 경우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기 때문에 장래에 관한 염려도 영원히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섬김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을 힘겹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는 깨닫는 대로 즉시 돌이키고 이제 바르게 알게 해주신 것에 바울처럼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이 우리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메섹에서 사울처럼 영광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종배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난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섬김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나만 좋고 우리만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서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든지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듣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